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뉴욕 시그니처 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금융시장 개장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의회와 은행 규제 당국에 이와 같은 은행 파산 재발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은행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고 소기업의 일자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은행 체계는 안전하다며 예금이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은행의 손실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이 예금 보험 기금에 지불하는 보험료로 손실을 메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은행 투자자들과 경영진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위험을 무릅썼고 위험이 보상받지 못했을 때 투자자들은 돈을 잃는 것이라며 이것이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이 13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은 11일 동안 20여 개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전국급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6일에서 10일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연습을 거쳐 이날 시작된 본 연습에서는 1부에서 방어 단계를 건너뛰고 2부 격퇴와 북한 지역 안정화 과정 시나리오를 훈련합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번 훈련과 연계해 이달 말경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여하는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과 미한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육군의 BD-700RS 전자전기가 서울과 서해를 포함한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 4만 피트 상공을 동서방향으로 왕복 비행했다고 항공추적 전문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이 12일 밝혔습니다. 한편 성김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제안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식적인 외국 인사의 방문 발표는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서 준비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의 다음 주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지난 1월 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을 봄쯤 초대했다고 보도했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4월이나 5월 초쯤 이뤄질 수 있다고 지난달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주석직에 오른 뒤 총 39회 푸틴 대통령과 대면했으며 가장 최근의 만남은 지난 9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일주일 새 동부 도네츠크주의 격전지인 바흐무트에서 1,000명이 넘는 러시아군을 사살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저녁 화상연설에서 3월 6일부터 일주일도 안 돼 바흐무트 지역에서만 1,100명 이상의 적군을 사살했다며 이는 러시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리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거의 황폐화된 바흐무트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이 마을을 점령하려는 적들의 모든 시도는 포병과 탱크 등 화력에 의해 격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22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12일 논평에서 전장 상황이 매우 힘들다며 우크라이나가 끊임없이 예비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12일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대외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13일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방사능 오염 우려와 관련해 핵 안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도와 함남 가끔 비 또는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1에서 3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반발해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3일 대규모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 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됐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훈련에 동원된 잠수함이 824 영웅함이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발사된 두 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팔자형 비행 궤도를 2시간 6분 3초와 2시간 6분 15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수중발사 훈련을 통해 미 한해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현 정세를 압도적인 강력한 힘으로 통제 관리해 나갈 입장이 명백히 표명됐고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 수단들의 경상적 가동태세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장대로라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는 또 다른 수중 전략무기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 미 한해 미사일 요격망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후 저고도로 비행하며 궤도를 바꿀 수 있어 지상과 해상의 요격망을 피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이런 순항미사일이 수중에서 발사될 경우엔 발사 준비 과정에서의 사전 징후를 탐지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입니다.
똑같은 크루즈 미사일이지만 언제 어디서 발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핵을 탑재해서 사거리가 1500 정도 되면 일본 내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한국합동참모본부도 12일 오전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시험 발사된 SLC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이 발사 원점으로 지목한 신포 일대엔 북한의 잠수함 기지와 SLBM 개발 시설 등이 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SLCM 두 발을 2000톤급인 고래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의 수직 발사관과 어뢰 발사관에서 한 발씩 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특히 발사한 두 발 가운데 한 발은 수직이 아닌 경사각도로 쐈는지 등을 분석 중입니다. 824 영웅함은 2016년 8월 신포 앞바다에서 첫 SLBM인 북극성 1형의 수중 발사에 이용한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엔 수직 발사관이 한 문만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이 밝힌 해당 미사일 재원이 미한 군당국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어 분석 중이라며 어느 정도의 기만과 과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에도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2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한국군은 미한이 파악한 정보와 다르다며 북한의 기만 전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 반발해 도발을 연이어 감행하고 있다며 전략자산이 동원된 미한의 대규모 훈련에 맞서 압도적 대응을 공언한 북한이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만이나 과장을 섞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이만큼 된다는 거는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상당수 무리수도 있어요. 그만큼 기만이나 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만한 이유는 김혜성, 김여정 가마 둘 다 압도적 대응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이전에 보지 못한 대응이 될 거다. 북한이 부담이 엄청 될 텐데 그런 수단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압도적 대응을 하는 건 그만큼 자신들의 자산을 많이 쓰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에 대해 공화국 핵 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는 수중대 지상 공격작전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SLCM이 실전 배치된 무기체계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합참은 이번 훈련이 3월 동계훈련 막바지 검열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정상적으로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상태란 뜻의 경상적 태세란 용어를 썼지만 초기 단계의 시험 발사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부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824 영웅함은 미사일 시험 발사용이기 때문에 SLCM이 실전 배치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SLBM을 이제 시험 발사하든지 오늘같이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험하는 테스트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시험선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가지고 북한이 진정으로 전력화돼 운용하려고 하는 3천 톤급 잠수함 여러 발을 실을 수 있잖아요. 그 잠수함으로 이제 기술을 이제 그쪽으로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 어떤 시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 쏜 SLC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며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9일 남포북은 태성호라는 저수지에서 서해 방향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공식 확인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는 올해 5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저수지에서 발사한 데 이어 순항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한 것은 발사 플랫폼과 원점을 최대한 다양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최근 도발은 전략자산이 대거 동원되는 미한연합훈련에 맞서 핵무력을 이용한 보복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의외의 무기체계 또는 훈련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를 동원해서 전략자산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자신들은 거기서 생존해서 미국이 생각하지 못하는 무기를 동원해서 보복을 할 수 있다. 이 능력까지도 이제 이번에는 같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 실장은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에 등장하는 전략자산이나 훈련 양상에 그때그때 허점이나 기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무기를 동원해 연쇄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미한연합연습 등에 대응해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은 13일 0시를 기준으로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열 하루 동안 20여 개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전국급 연합 연습을 통해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미한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지난 6일에서 10일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연습을 거쳐 이날 시작한 본 연습에서 미한은 일부 방어 단계를 건너뛰고 2부 격퇴와 북한 지역 안정화 과정 시나리오를 훈련합니다. 미한은 사단급 쌍용 연합 상륙 훈련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과거 독수리 훈련 이상 수준으로 전국급 연합 연습을 부활시켰습니다. 자유의 방패 연습에 연계해 이달 말쯤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여하는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미한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추진 중입니다. 다양한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등의 출동도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오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에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등의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도발에 대응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며 미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과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논의를 자신들의 불법적 도발을 정당화할 구실로 삼으려 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국제사회는 이런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미한 연합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한이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의 연합훈련이 방어적이고 일상적 훈련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0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매체가 지난 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진을 공개하고 적의 가상 목표를 겨냥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이번 도발이 13일부터 실시되는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과의 훈련은 오래 지속되어 온 방어적이고 일상적인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웃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you saw from our colleagues at Indo-Pacific Command that we condemn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반발의 뜻으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북한이 도발에 관여해왔고 조약 동맹인 한국, 일본에 대해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이행해야 할 위치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서부전선 화성 포병부대 화력습격 훈련을 참관하면서 현지 지도를 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이어 훈련 목적에 대해 적 작전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에 설정된 서해상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일제 사격을 가해 실전 대응 능력을 과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남포시 대동강 하구 일대에서 이뤄졌는데 이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 이동식 발사 차량 텔 6대에서 한 발씩 총 6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북한이 9일 오후 6시 20분쯤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방사능 오염 우려와 관련해 핵 안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중대한 우려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핵 안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AEA의 프레데릭 달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한국 민간단체 보고서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보고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그러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지만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란 점을 거듭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달 대변인은 IAEA가 지난 2009년 이후 북한 내 핵 안전 조치에 대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고 2009년에 IAEA 사찰관들을 추방했습니다. 달 대변인은 핵, 원자력 안전은 국가적 책임이지만 IAEA 회원국들은 안전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많은 회원국이 핵 안전과 관련해 IAEA에 상호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이 아니며 IAEA 사무총장은 북한 내 핵 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상황이 복잡한 다른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핵 안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핵 사고는 국경이나 국가의 위치를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 수십만 명이 방사성 물질 유출과 물을 통한 확산으로 건강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과 참여 과학자 모임,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 국제폐기 운동 등은 VOA에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심각한 인도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은 그러나 핵실험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과의 강제징용 배상해법을 전격적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 미국을 방문해 첨단기술, 경제안보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정상회담을 벌입니다. 미한의 삼각공조에 필수인 한일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한 결단이 미국과의 IRA, 반도체 지원법 관련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한일 갈등 타결 의지와 미국과의 전략적 연계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경제적 국수주의를 뛰어넘는 3자 차원의 포괄적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랩슨 대사대리님,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한국 기업들이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환영할 만한 결정이죠?
Well, certainly we support this announcement, and it was big news this week with President Yun.
물론 미국은 이 발표를 지지합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계획은 일본과 한국의 대화 정상화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출자로 기금을 조성해 일본 기업들의 소송을 제기한 전시징용 노동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소식입니다.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각국 또는 양국의 계획을 확실히 지지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지만 양국 관계는 냉랭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하며 이는 양자와 삼자 관계를 더욱 심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정치 경력이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 방식이 정치인들과 다르다고 보십니까?
Well, on this issue, I think that it's pretty clear that President Yoon is not acting like.
이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한국 정치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현대 일본의 성격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판단에 근거한 접근법을 취했죠. 이런 점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잘 반영됐고 후속 조치들이 취해질 발판을 여기서 마련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런 비정치적인 접근이 과연 정치를 벗어날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합의가 대중의 철저한 검토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행동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나왔으니까요.
랩슨 대사대리님, 국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계획을 밀고 나가면서 일본과 화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President Yoon has made the calculation. His determination is to proceed forward, notwithstanding expected opposition.
윤 대통령은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60%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89%가 일본이 식민 통치 시대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지 않았다고 답했고요. 맞는 수치라면 놀랍죠. 매우 어려운 정치적 현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담한 조치를 취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조치죠. 한국 정치에서 금기시되는 이번 사안은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과반수 확보를 시도할 때 두드러지게 부각될 것입니다. 현재 여당 의석수는 과반에 못 미칩니다. 제1야당 의석수보다 훨씬 적죠.
스나이더 국장님, 2015년 한국과 일본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를 맺었고 960만 달러 배상기금이 조성됐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은 피해자들과 협의가 없었다며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을 해체했죠. 향후 한국 정부도 피해자들과 협의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계획을 번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Well, I think there has been consultation with the victims, and in this respect, I think that the UN administration
이번에는 피해자들과 협의했고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2015년의 경험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기회를 가졌고 비공개 협의를 이어가는 등 공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교훈을 얻어 강제징용 문제에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5년 합의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사안의 국내 정치적 맥락과 여파에 그리고 민감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지 않은 것은 잠재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한국 정치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양극화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정치에서 분리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랩센 대사대리님, 일본 입장에서는 사과를 했다는 것인데요. 1990년 아키히토 천황은 통속의 염을 금할 수 없다고 했고 1993년 고노다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충분히 사과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Well, it's not for Washington. I don't think we judge on what's enough. I mean, this is an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One of
미국은 무엇이 충분한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일 간 문제이고 역사적으로나 민감성으로나 중대 사안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은 한일 정부와 국민에 달렸습니다. 일본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기회를 통해 사과했고 이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 일본 총리는 적어도 과거 사과의 핵심을 되풀이할 의무가 있습니다.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상호주의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일 간 문제라고 하지만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삼각협력과 공조를 원했는데요. 마쿠 협의를 통해 미국이 일본에 좀 더 진솔히 사과할 것을 제안하진 않았나요?
No, I think you know for the longest time and certainly my time working these issues going back 10 years.
제가 한일 문제를 다룬 지난 10년을 포함해 아주 오랫동안 미국은 중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가 헤쳐나가야 할 일이죠. 물론 우리는 지지합니다. 우리는 양측이 역사 문제 해법을 찾아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지 않으려는 선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사후 지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큰 관심을 보여줍니다. 양자 및 3자 협력이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물론 충분한 사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까요?
I don't think that it is how many apologies the government of Japan has made.
일본 정부의 사과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과의 진정성이나 방향 전환 의지는 한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국 여론을 움직이기에는 바로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가 그 기준을 충족할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 여론은 그때 움직일 겁니다. 아직은 그런 조치를 못 봤습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말 한일은 서로 긍정적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여전히 목표로 남아있고 윤 대통령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또한 한국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포용하고 과거의 비용과 짐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랩슨 대사대리님, 미국이 한일 관계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고 일정선을 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주한 미국 부대사를 지내실 때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해서 미국 관리들이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지소미아 문제는 미국이 한일 관계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인데요.
Not quite the same issues. I understand in your reference to JSOMI and the concerns that generated, but that was a very specific.
진행자가 언급한 지소미아와 관련 우려에 대해 언급한 것과 역사 문제는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안보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에 영향을 주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일본, 미국의 상호 안보 강화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상황이 적정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직접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강하게 권고했지만 이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역사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일 문제에 일일이 관여하거나 대응을 미세 조정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이 문제의 해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사자들입니다.
지소미아가 역사 문제와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당시 미국의 반응은 삼각공조의 중요성과 더불어 미국의 이해관계가 한일 관계와 직결돼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Well, certainly security overall is linked to better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llows a trilateral.
물론 두 나라의 관계 진전은 안보 전반과 연계돼 있고 삼국공조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특정 안보 문제와 연계돼 있었고 우리는 지소미아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매우 신중히 역사 문제와는 분리하려 했고요. 우리가 최고의 안보를 제공하는 역량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입했을 뿐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와 일본의 호응은 미한 정상회담 기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진전이 없는 상황과 비교해서요.
I think that what the Yoon administration has done is to send a signal.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가 미국과의 전방위 협력 의지에 장애물이나 방해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일 관계를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한국이 미국의 안보 목표와 완전히 연대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요. 또한 미한 협력 관계가 진정으로 포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국이 수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랩슨 대사대리님,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 정부와 초과 수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 흐름 전망치를 제시해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기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이제 큰 쟁점 하나를 제거하고 만나게 되는데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줄 때 아닐까요?
Yeah, this is a critical issue. The economic security range of matters and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경제 안보의 핵심이죠. 삼성과 SK 등은 세계적 명성의 대표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에 투자를 했고 특히 중국에 많이 했죠. 어쩌면 안보보다도 더 곤란한 부분은 바이든 정부의 새 산업 정책이 한국에 제기하는 도전입니다. 한국은 중국 시장에 깊이 관여하고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경제안보 구상의 전반적 목표에 연대한다는 추가 신호를 모색할 겁니다. 한국엔 어려운 일이겠죠. 앞으로 몇 주간은 한국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동맹인 한국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물론 그 결정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답은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일부 조정을 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지만 아직 드러난 건 없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더욱 그렇고요. 앞으로 삼성과 SK의 중국 시장 투자와 관련해 예외 조치가 나올까요? 미국이 크게 관대한 해법을 낼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특별히 중국을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차단하려고 수립한 매우 포괄적인 틀이니까요.
스나이더 국장님, 한국이 한일 문제에서 적극적 해법을 제시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과 관련해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지렛대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Tha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But I would reject one aspect.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다만 그 질문에 내재된 암묵적인 전제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거래적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의 거래적 접근법을 지하는 큰 실수를 한 것처럼요. 거래주의는 어떤 좋은 결과도 내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이든 정부가 내부적 모순에 빠졌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 동맹과 단합하길 열망하면서도 경제적 국수주의를 내세우고 한국 기업을 연합 전략에 끌어들이면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보인다는 모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경제에 공정하게 통합될 것으로 기대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공정한 통합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거래적 외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 정서의 측면도 있습니다. IRA 문제가 불거지고 이제는 반도체법과 관련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은 내게 동맹으로서 무엇을 주는가라고 한국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I understand that this has had a public opinion impact, and I think that that is one of the factors.
이 상황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내부 모순을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진행자가 언급했듯이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대가로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공개적이고 개인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회에서 제정한 IRA 법은 그 약속과 상충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의제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계획과 산업 정책이 작동되려면 그런 세부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미국 정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일부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충분히 우위를 유지할 만큼 보조금을 한국 정부가 이미 제공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다음 달 미국 방문은 미한일 세 나라의 이른바 남방 삼각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방 삼각의 한 당사국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어떤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을 잇는 남방삼각관계가 활기를 띠며 결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뒤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과의 오랜 갈등 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된 다음 날인 7일 미국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aken the US-ROK partnership to unprecedented heights in a way that benefits our economies and our people and strengthens.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개선과 윤 대통령의 방미가 동북아시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위해 미한일 3국 결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한 관계와 미일 관계는 좋았지만 한일 관계는 갈등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표로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미한일 결속이 공식화됐다는 겁니다. 이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외교적 행보는 5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월 16일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4월 26일에는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윤 대통령은 또 5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기시다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해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러시아, 북한을 연결하는 북방 삼각관계도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은 지난달 22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러시아가 독일을 물리친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 즈음인 4월 말이나 5월 초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심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여부입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집권 2기 때인 2018년 3월 전용 열차 편으로 중국을 처음 찾은 이후 네 차례 방중했습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열차로 중국을 경유했습니다. 이후 시 주석은 2019년 6월 20일 1박 2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북한의 식량과 비료 60만 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은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중단했습니다. 당연히 북중 정상 간 교류도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위급 교류는 없었으나 나름대로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지만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도발을 자제했습니다. 또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시진핑 신시대를 여는 중국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게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을 도왔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자 미국은 5월과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안보리 대북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제재하려 했지만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올 1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새해 연하장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10일 국가주석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존경하는 총서기 동지, 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에서 총서기 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다시 선거된 데 대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서너 가지 전망과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할 정치적 필요와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현재 미한일이 결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도 정상회담 등을 통해 자신들의 결속을 과시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aybe they both want to send a very powerful signal to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of how tight.
고스 국장은 중국과 북한이 이미 노동당과 공산당 채널 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합의가 안 돼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경제 원조를 받아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연간 80만 톤가량의 식량이 부족합니다. 또 비료도 20만 톤 이상 부족합니다. 지난해 11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지만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건설 사업에 필요한 기계리와 원부자재, 생활 필수품을 충분히 들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경제 원조를 바라고 베이징을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he went to Beijing, probably Beijing would feel like it has to give something to him.
반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지금은 물리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 외교관들도 외국을 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는 겁니다.
So far, North Korean diplomats still have not returned or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방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은 정상회담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현재 구도를 신냉전
구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또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북중, 북러 관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인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힘들어 보입니다.
남방 삼각 세 나라의 공조와 협력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방 삼각의 주요 당사국인 북한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현실화되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집권 3기를 시작한 시 주석이 올해 김 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은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도와 함남 가끔 비 또는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1에서 3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 14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4도, 낮 14도, 구성 아침 0도, 낮 10도. 자강도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기온 9도, 강계 아침 영하 4도, 낮 9도, 희천 아침 영하 2도, 낮 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11도, 사리원 아침 3도, 낮 13도, 신계 아침 0도, 낮 1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도, 낮 13도, 장전 아침 3도, 낮 13도, 평강 아침 영하 2도, 낮 1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영하 1도, 낮 10도, 장진 아침 영하 6도, 낮 6도, 김책 아침 영하 2도, 낮 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2도, 낮 8도, 김영권 아침 영하 11도, 낮 7도, 삼지연 아침 영하 10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1에서 3.5m로 이겠습니다. 3월 14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일관되게 추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의 카렌 돈프리드 유럽 유라시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One was dialogue and diplomacy, the other would be Russian escalation. And then resulting massive conflict.
카렌 돈프리드 차관보는 하나는 대화와 외교였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전쟁 격화로 인해 엄청난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와 우크라이나는 대화와 외교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지만 지난해 2월 24일 푸틴은 매우 불행하고 비극적으로 전쟁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돈프리드 차관보는 푸틴은 빠른 승리를 기대했지만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그들의 열망과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불법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푸틴과 그의 전쟁 수행 능력과 그의 조력자들을 겨냥해 제재와 수출 통제, 비자 제한을 가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고 다른 이웃 국가에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돈 프리드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It's clear from his actions, President Putin has no interest in diplomacy. Russia's repeated bombardments have hit schools.
돈 프리드 차관보는 푸틴 대통령이 외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보면 분명하다라며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학교와 병원, 교회, 아파트 건물, 중요한 기반 시설을 폭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만이 오늘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연합해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푸틴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들을 러시아 침략에 더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연합이 한층 더 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돈 프리드 차관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시작한 날부터 우리는 러시아에게 책임을 묻고 잔혹한 전쟁에 대한 결과를 부과하기 위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같은 정책 접근법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토 보존과 주권 존중에 기반을 둔 국제적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오는 3월 26일 일요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한반도 시각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10시부터 11시까지 단파 9350, 12045, 12080kHz 11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9410, 12045, 12080kHz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188kHz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566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군이 13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은 11일 동안 20여 개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전국급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6일에서 10일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을 거쳐 이날 시작된 본연습에서는 1부에서 방어 단계를 건너뛰고 2부 격퇴와 북한 지역 안정화 과정 시나리오를 훈련합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번 훈련과 연계해 이달 말경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여하는 연합항모강습단 훈련과 미한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육군의 BD-700RS 전자전기가 서울과 서해를 포함한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 4만 피트 상공을 동서 방향으로 왕복 비행했다고 항공추적 전문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포시 12일 밝혔습니다. 한편 성김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뉴욕 시그니처 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금융시장 개장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의회와 은행 규제 당국에 이와 같은 은행 파산 재발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은행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고 소기업의 일자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은행 체계는 안전하다며 예금이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은행의 손실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이 예금보험기금에 지불하는 보험료로 손실을 메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은행 투자자들과 경영진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위험을 무릅썼고 위험이 보상받지 못했을 때 투자자들은 돈을 잃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13일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체포한 2만 2천 명을 사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람 후세인 모세니에제이 이란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총 8만 2,656명의 수감자를 사면했다며 이 가운데 2만 2천 명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체포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제이 대법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자들이 절도나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관영 매체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다음 주 시작되는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을 앞두고 시위에 휩쓸렸던 많은 사람들을 사면할 가능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제안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식적인 외국 인사의 방문 발표는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동시에 이뤄진다면서 준비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의 다음 주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중국군의 현대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폐막연설에서 중국군을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철의 만리장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는 발전의 기초이고 안전은 번영의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더욱 자립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부의 간섭과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세력의 활동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타이완 통일 노력을 변함없이 진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일주일 새 동부 도네츠크주의 격전지인 바흐무트에서 1,000명이 넘는 러시아군을 사살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저녁 화상연설에서 3월 6일부터 일주일도 안 돼 바흐무트 지역에서만 1,100명 이상의 적군을 사살했다며 이는 러시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